예, 오늘 우리 금요성경 공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살펴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verse 1 through 8. 예,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자녀된 삶에서 자라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금요성경 공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말씀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찬송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만만이요 천천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로 오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봉한 일곱인을 하나씩 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6장에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 단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 말들이 나오고 말탄자들이 보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단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는 더 이상 말이나 말을 탄 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두 시간 동안 배웠던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말씀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네 마리의 말이 세상에 보내어지고 그 말을 탄 자들이 함께 세상에 보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즉 마지막 날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 재난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도 계시록에만 지금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미리 증거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 하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로 가면 거기에도 말들이 나오고 그 말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로 가서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로 가면 이제 앞으로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연결해서 풀어볼 텐데요. 스가랴서도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6장 1절에서 8절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9절이 같죠?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예, 외우기도 쉬워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이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렁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순서는 조금씩 다르죠. 우리 계시록에 나온 순서와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기에도 네 마리의 말들이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신말, 어룽진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네 마리의 말들이 나오고요. 그 말들이 마치 내 바람처럼, 즉 사방으로 불어가는 바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보내어지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각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우리가 당시의 스가랴서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요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방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북쪽으로 나간 말, 북쪽으로 나간 자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북쪽으로 나간 자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 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왜 사방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특별히 북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북쪽을 심판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 북쪽이 구약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원수들의 머리격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단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침의 계명성 같은 그런 빛나는 천사였는데 스스로 교만하여져 하나님 보좌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 북쪽 지폐의 산 위에 자기 보좌를 두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아갔던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따라 모든 죄인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결국 사단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거라고 하세요? 수월이 가리키는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세상 죄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왜? 북쪽으로만 보내시지 않거든요. 사방으로 네 마리의 말들을 보내셔서 심판이 집행되는 것.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그런 모든 죄인들의 왕과 같은, 임금과 같은 사단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쉼을 얻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계시록으로 오면 언제 궁극적으로 이 현실이 이루어지느냐. 모든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죠? 예수님? 재림 때예요. 이제 재림 때에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방의 원수들, 그 중에 임금과 같은 사단까지도 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그 얘기는 뭐냐?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이 임할 거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사방으로 말들을 보내세요.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일곱인을 하나씩 떼시고 네 마리의 말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거냐. 오늘 그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도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냐. 교회 시대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 즉 말세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사건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세가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끝은 언제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세가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므로 무엇이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의 심판. 특히 마지막 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 그것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집행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것도 되지만 또 뭐가 시작된 거죠? 마지막 천국 구원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죄인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시작된 거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면서 마치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미리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그 마지막 날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일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도 심판과 같은 재앙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갈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해 가시는 거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룩히 구별해 가시며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힘들죠,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이제 재앙같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시작되어서 부어지는데 그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역사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 또 뭐 이 재앙과도 같은 재난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에는 분명히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을 지나며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더욱 거룩히 구별해 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는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각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말을 탄 자가 보내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뤄가시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기 뜻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일곱인을 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재앙이나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먼저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게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모습을 보세요. 이 계시록을 쓴 대표적인 사도 요한을 보시라고요.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감옥에 유배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계시록 말씀을 쓰면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구나. 사도 요한도 이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어떻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과 나라에 참여된 자로 자기를 보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며 이 계시록을 쓰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 죄인들과 더불어서 여러 재앙과 재난들을 똑같이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의 현실로 찾아오는 것일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현실로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쓰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거고요. 이 세상 죄인들은 지옥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 영광으로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리는 소망으로 굳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이미 영원한 천국 영광에 함께 이른 자들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함으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 어떤 현실도 죽음까지도 이겨나가고 마지막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의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심판만 이루어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 인을 떼는 모습도 보겠지만 마지막 구원도 함께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과정 속에서 더욱 마음이 딱딱해져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고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가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 역사를 보면 어느 때나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은 물로써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에서 분명히 구원하여 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롯과 그 두 딸들, 일단 롯의 가족들이 다 그 심판 아래서 옛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롯과 그 두 딸들은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재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가 이러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아니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지금 믿는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아니 목숨을 잃는 일들까지 있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에 축복이 아닌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현실을 맞이하든지 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과 재난을 만나든지 우리 구원의 방주 대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네 말들이 가리키는 현실을 간단히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먼저 신말이 나오고요.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집행한다는 의미고, 근데 면류관까지 받았고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려고 하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겨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신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여기에도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주석을 보면 첫 번째 견해는 일단 잘 모른다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 외에도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색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어오는 구절로 가면 이들을 내 천사들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 혹은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니까 흰말을 탔지만 이제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의의 일꾼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단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너무 억지적인 면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좀 힘이 듭니다. 세 번째 견해는 가장 그래도 저희가 볼 때에 이 견해가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을 탄 자들은 몰라도 흰 말을 탄 분은 우리 예수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예요. 무엇보다 2절에 보면 그가 활을 가졌어요. 즉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고 또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분명히 승리의 왕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이기신 분으로 또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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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시는 분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뒤에 가면 계시록 19장에 가면 거기도 흰말을 타시는 분이 나오는데 거기는 분명히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예,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는 너무 확실하죠. 분명히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기시며 심판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늘 본문에 따라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심판을 집행하는데 먼저 신말을 타신 왕의 승리, 그분이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흰 말을 탄 자를 보내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서 4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오고요. 붉은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깨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노의 심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막 서로 미워하게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죄악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 악이 차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더욱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전쟁으로 가는 것, 더 서로 반목하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들을 알려주실 때 더욱 사랑이 없어지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 전쟁의 소문이 더 일어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말세의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0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세에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꼭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원수되는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싸워갈 때에 믿는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박해도 더욱 심하여 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죽일 것인데 믿는 성도들은 더욱 미워하여 더욱 죽이는 것으로 갈 것이다. 교회가 더욱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둘째 인을 떼신 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세상 전쟁 뭐 아니면 죄인들끼리의 그런 미움과 반목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영적 전쟁도 더욱 커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악이 더할수록 미움이 더할수록 성도들과 교회는 더욱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로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또한 우리를 더욱 지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세상에서의 미움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굳게 하여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화를 거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영화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을 이제 떼시는데 5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오고요.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저울은 여기서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경제적인 문제, 기근과도 같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어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어떤 그 양의 화폐였느냐? 하루를 일한 자의 싹시였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금으로 하면은 그 미니멈 페이저 시간당 얼마씩 받는 그 하루를 일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살 것이다.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식의 양이었어요. 밀 한 대로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 밀 한 대로 보리 석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든지 보리 석대만 살 수 있을 것이라. 이 뜻은 하루를 열심히 일해도 자기 자신만 하루 먹는 양식을 얻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당시의 시세로 하면 약 12배에서 16배로 양식의 값이 오를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한 데나리온으로는 밀 한 대가 아니라 밀 12대, 16대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와 두 명을 자녀를 둔 네 가족의 가장이 나가서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해 벌어도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을 먹이기는 힘들게 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 심각한 기근의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도 두 가지 뜻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람류와 포도주를 당시에 일용할 양식과는 구별되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사치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남겨두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요함 속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겸손해지지 않고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이 커져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게 되고 교만하여져 갈 거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져 가고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자든지 더 마음이 딱딱해져 갈 거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도 필수품 중에 하나로 보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근의 심판은 아직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필수품들을 남겨두실 뜻으로도 봐요. 그래서 완전한 기근, 정말 다 굶어 죽는 그런 기근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견해 다 전쟁만 아니라 기근이 임하여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래서 세상 죄인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것으로 더욱 부여해지는 것으로 둘 다 마음은 더 딱딱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만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것으로도 더 마음이 딱딱하여져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십니다. 7절에서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께서 넷째인을 떼실 때에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청황색이라고 하느냐? 이 청황색의 뜻을 보통 시체의 색깔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청황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라. 그런데 이 청황색 말과 말탄자가 사망의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완전한 심판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 어쨌거나 온 세상이 사망을 더 경험할 것인데 4분의 1의 권세. 다는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죽게 될 것인가? 검이 가르키는 전쟁, 그 다음에 흉년이 가르키는 기근, 그 다음에 사망. 이제 다른 구절하고 연결을 해보면 거기에는 전염병도 들어가 있고요. 땅의 짐승들도 그런 전염병 때문에 죽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온 재앙에다가 더 많은 재앙들이 더해져서 사망까지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일부라는 거예요. 4분의 1이에요. 일부여도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모습을 보세요. 일부지만 그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이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4분의 3은 또 그 일부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는 그러한 사망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이라. 벗어난다고 해도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주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리시는데 그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는데 남겨두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그 영적인 의미가 다르지만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그 다르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오늘 본문과 닮아있죠. 그 해가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도 칼과 기근, 전염병, 여기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짐승들까지 죽을 건데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심판이 내리는데 구원받는 자들, 남겨두신 자들, remnant, 구원받는 자들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죠. 구약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이 4분의 1이 그 많은, 그래도 많은 인구가 이런 여러 가지 기근과 사망과 전염병과 뭐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래서 온 세상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심판으로 갈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께로 피하고 천국 가는 길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망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이 온 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담대히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지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남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남겨지는 자들. 그래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들.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인이 떼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아직 마지막 심판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에 비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거고요. 다 그날을 가리키는 징조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떨고 있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이 병이 옮길까 봐 그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에는 이에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부요한 자, 강한 자들이 다 피하여 숨고 오히려 산더러 돌더러 나를 쳐서 오히려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내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날의 모든 징조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진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런 재앙들을 먼저 내리시는 걸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다면 세상은 이미 마지막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때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지막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지막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이 왜 아직은 이 교회 시대 동안 2000년 동안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재앙들만을 내려오신 걸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주신 걸까요? 이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심판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가득 찼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서 회복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심판과 같은 재앙을 경험한다고 해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두 현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이뤄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더욱 인내로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의 교회 시대에 특별히 이 유형교회 안에도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증거하는 재앙들이 내리는 동안 인내하며 천국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멸시하며 오히려 복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진노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전쟁도 기근도 뭐 전염병도 고난도 사망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깨우시고 선을 이루어가시며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 잠들어가는 것을 깨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더욱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때에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이때에 맞춰서 본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재앙이나 진노의 심판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성도에게 임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상 현실이 임하든지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세상으로 나아가 이기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죽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요. 그런 교회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가시는가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소견과 이 세상 현실에만 매여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매여 인내하며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더욱 굳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